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늘 유엔 총회에서 행할 연설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어제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20년 전 체결한 오슬로 평화협정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이날 연설에서 유엔에 팔레스타인을 위한 국제 차원의 보호를 요청하고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에 추가 이스라엘 정착촌을 건설하면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석방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맹비난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또 팔레스타인은 국가로 인정받고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의 이 같은 발언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는 중동의 선동과 파괴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아바스 수반에게 책임 있는 행동과 조건 없는 평화회담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군의 시리아 공습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보다는 다른 세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어제 그 같은 의혹들은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며 일부 공습이 민간인들을 타격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러시아 공습이 ISIL과 관계 없는 지역을 타격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익명의 국방부 관리도 BOA에 ISIL은 시리아 북부와 동부에 포진해 있는 반면 러시아군이 공습한 홈스 지역은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혁명군이 많은 곳이라며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러시아의 공습은 ISIL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 지도자들에게 창조성과 동정심, 용기를 가지고 유럽 난민 사태에 대처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어제 유럽 난민 사태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민과 난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왜곡과 편견이 자주 나타난다며 장벽을 쌓고 공포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당초 난민들에게 국경을 개방했었지만 난민들이 대거 유입되자 엄격한 입국 규정을 적용하고 망명 신청자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공안이 서남부 광시자치구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체포하고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광시자치구 류저우시에서는 버스 정류장과 병원, 상점 등에서 모두 18건의 우편 폭탄이 연쇄 폭발해 최소 7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공안은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33살의 웨이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안에 따르면 웨이 씨는 배달부들을 고용해 폭탄 우편물을 여러 시설에 배달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또 중국의 한 인터넷 매체는 용의자가 노동교화소에 억울하게 수감된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확인된 우편 폭탄은 모두 18개로 어제 처음 폭발이 일어난 지 16시간 만인 오늘 아침 류저우의 한 아파트에서 마지막 폭탄이 터졌습니다. 중국 공안은 이에 따라 추가 우편 폭탄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시민들에게 의심스러운 우편물을 함부로 받지 말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호는 오늘 일본 요코츠카 해군기지에 도착한 가운데 성대한 환영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레이 마부스 미 해군 장관은 로널드 레이건호가 일본에 도착해 일본인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것은 지역 안정을 위한 상호 공동의 책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성명에서 로널드 레이건호의 도착을 환영한다며 이는 일본의 안보뿐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군이 오늘 아프가니스탄 접경 반군 의심 지역에 공습을 가해 적어도 25명의 테러 분자들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군 당국은 이번 공습은 부가지리스탄주 다타켈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며 이곳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과 하카니 연계 반군들의 근거지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정부가 자국 내 테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10월 1일 목요일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오늘 국군의 날을 맞아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세계 평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 개발과
한국군이 2017년까지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실전 배치될 경우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 동해안과 일본까지도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하면 미군 15만 명의 파병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미국의 민간 연구소가 추산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3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도 1.5에서 3m로 역시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국군의 날을 맞아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도발과 대결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길로 나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6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세계 평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 개발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거듭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 대신 한국과 국제사회가 내밀고 있는 협력의 손길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고집하는 한 고립은 깊어질 뿐이며 경제 발전의 길도 결코 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경제 재건을 적극 도울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한 군 장병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여러분의 애국심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과 대결로는 얻을 게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발전 그리고 통일의 길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고 지적하고 장병들의 투철한 애국심과 국민들의 결집된 안보 의지가 어떤 무기보다 중요한 국방력의 기반이자 최고의 무기라고 역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의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는 단호한 대응만이 도발의 악순환을 끊는 길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부 장병들이 북한 도발에 맞서 전역 연기를 신청하고 예비군들이 자원 입대 의사를 밝힌 일을 상기하며 국민에겐 감동을, 북한에겐 강인함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의 도발 방지 방안 등을 담은 8.25 합의를 이끌어낸 데 대해서도 장병들과 국민이 하나가 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념식에 이어 열린 경축연에도 참석해 군을 재차 격려하고 군사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전쟁 억지력을 확보해서 흔들림 없는 안보의 반석이 돼야 한다며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이야말로 군의 생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를 비롯해 장병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경축위원회는 2000년 6월 비무장지대 수색작전 중 지뢰 폭발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이종명 예비역 대령과 지난 8월 북한의 지뢰 도발 당시 작전에 참가했던 1사단 소속 장병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오늘 제6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국군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군에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8월 북한의 지뢰 포격 도발 당시 군 장병들이 보여줬던 전투 행동과 빛나는 전우회 등 용사들의 믿음직한 모습에서 새롭게 변화한 군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군이 걸어온 지난 67년은 조국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지켜온 시간이었으며 완벽한 군사 대비 태세와 대북 억제력을 기초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장관은 아울러 이제는 세계 13개국에서 천여 명의 한국군 장병들이 평화 유지와 재건 지원 활동을 펼치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군이 개발하고 있는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이 내후년이면 개발이 완료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 동해안과 일본까지도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이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을 2017년까지 개발해 실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연장 완료 시기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5개년 발전 계획에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연장 시기를 2017년으로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자 역시 현재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17년까지 한국 어디서든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현 정부 출범 이후 수립한 5개년 발전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선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 장소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지난 이어도 남쪽 공해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최윤희 한국합참의장은 이 같은 언급에 대해 당장 시험 발사 계획이 있는 것처럼 오해될 발언을 했다며 곧바로 정정했습니다. 사거리 800km인 탄도미사일은 한국 제주도에서 발사하면 북한 신의주에 도달할 수 있으며 북한의 가장 먼 동쪽 두만강까지는 한국 남쪽에 위치한 포항에서 쏴도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실질적인 군사 억지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 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입니다.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가 주로 이제 백두산 근처, 개마공원 근처 이런 곳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무슨 이제 500km 사정거리 가지고 타격이 힘듭니다. 따라서 800km짜리 탄도미사일 가지고 북한의 그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밖으로 나오면 그것을 10분 내로 타격할 수 있는 사선이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함부로 그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동굴 밖으로 끄집어내기가 두렵게 되죠.
한국 정부는 지난 2012년 10월 미한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최대 800km까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한국 군 당국은 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현무2B를 개발해 지난 6월 초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사거리 500km에 이어 800km 탄도미사일이 2017년까지 실전 배치되고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두 대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가 한국에 도입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킬체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하면 미군 15만 명의 추가 파병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미국의 한 민간 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미군이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건데요. 이 소식은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랜드 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붕괴 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군 15만 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는 후회 최소화하기, 우리에게 필요한 미군 만들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전쟁이나 경제 실패의 결과로 갑자기 붕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를 찾아내 장악한 뒤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제거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큰 우려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의 경우 서울을 위협하는 북한의 포격기지들을 제거하고 장악지역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확립하며 인도적 재난 등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큰 부담은 결국 미군이 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의 이동, 특히 해외로 밀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공군과 해군, 지상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붕괴 이후 중국의 움직임과 관련해 중국군이 북한을 탈출하려는 난민을 통제하기 위해 북한에 진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군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기지들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깊숙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군이 미국 지상군과 공군력의 지원으로 북한군보다 전력 우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침략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대신 남북 간 충돌이 격화되면 서울에 대한 북한의 무차별 폭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공격이 북한의 폭격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미국과 한국의 지상군이 지하요새 등에 은닉된 북한의 폭격기지를 장악하기 전까지 모든 폭격 위협을 확실히 제거했다고 장담하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폭격기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미군과 한국군이 참가하는 총공세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랜드 연구소는 이 보고서를 미국의 군사전략을 세우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미래군사위원회에 지난달 제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랜드 연구소의 티모시 본주 부회장은 북한의 위협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threat is changing. A provocation cycle could lead to an artillery barrage of Seoul involving some of the
북한이 계속되는 도발 끝에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8,000문의 대포와 다연장 로켓 등을 통해 서울에 대한 대규모 폭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주 부회장은 또한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된 후 핵무기와 생물무기, 화학무기 물질들이 외부로 밀반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뉴욕에서 만나 한중일 정상회담 의제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3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날 협의는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회담 의제 선정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앞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10월 말이나 11월 초를 포함한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3국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기시다 외상과의 회담 뒤 기자들에게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준비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늘은 이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준비 문제를 많이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 밖에 올 연말까지 한일 양국 관계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한일 양자 관계 문제, 나아가 국제 무대 협력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기시다 외상에게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을 방문한 미국, 한국, 일본의 외교 장관들은 전날인 29일 회담을 열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 등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미한일 3개국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에 대해 우려하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북한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는 방안과 그래도 북한이 도발한다면 안보리의 추가 조치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과거보다 정치적, 외교적으로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안보리 차원에서 이전보다 더 강한 북한이 아플 수밖에 없는 조치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세 나라 장관들은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앞으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적절한 시점에 미한일 6자 수석대표 협의를 열고 더욱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4일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조선중앙통신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을 밝힌 데 이어 다음 날 원자력연구원 원장도 조선중앙통신에 핵뢰성으로 대답할 준비가 돼 있다며 4차 핵실험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에서 회담을 열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한이란 외교장관 회담은 이란이 지난 7월 국제사회와 핵협상을 타결한 이후로는 처음 개최된 것으로 두 나라 외교장관은 핵합의 이후 양국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란의 핵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돼 제재가 해제되면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자리프 장관도 이란이 핵합의 의무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올해 안으로 제재가 풀리기를 기대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이란 핵합의가 대화를 통해 난제를 해결한 선례라는 점에서 북핵 문제에도 시사점이 있다며 이 경험과 지혜를 동북아 지형의 안정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지금까지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 개인이 33명, 기관과 기업이 36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연루됐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외교부가 29일 영국의 금융 제재 대상인 개인과 기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개인 33명과 기관 기업 36곳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대북 제재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북한의 기관과 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 개인에는 윤호진 남천강 무역회사 간부와 이재선 원자력 총국장, 황석화 원자력 총국 간부, 이용섭 전 영변 원자력 연구소장, 한유로 조선용봉 총회사 간부 등 유엔 대북 제재 대상 1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철의 총정치국 부국장과 오국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전병호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김동원 전 39호 실장 등 유럽연합 제재 대상 21명도 영국의 대북 제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제재 대상 기관과 기업에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남천강무역회사, 홍콩일렉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조선원자력총국,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유엔 대북제재 대상 20곳과 함께 노동당 39호실과 정찰총국, 해성무역, 광성무역, 조선국영보험회사 등 유럽연합 제재 대상 16곳이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영국의 제재를 받는 개인이나 기관, 기업에 속한 자금과 경제적 자산은 모두 동결됩니다. 또 제재 대상과의 금융거래도 금지되며 제재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금지됩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인 2009년 7월 열린 외무장관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자체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필요시 대북 제재 대상과 물자를 추가 지정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도 이에 따라 대북 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북한 노동당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가 비밀리에 서울을 방문해 노무현 당시 한국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 소식은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노무현 정부 시절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주역들이 공동으로 쓴 회고록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 구상 14 남북 정상선언의 일부 내용이 1일 공개됐습니다. 회고록에 따르면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2007년 9월 26일 최승철 부부장과 원동현 실장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극비리에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길 내용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양건 부장은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2000년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선언을 하자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평화체제 문제와 경제협력 문제 등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특히 남북한이 합의해 놓고도 이행하지 않은 문제 등을 거론하며 2차 정상회담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회고록에 따르면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계기는 2007년 5월 서울에서 열린 남북 장관급 회담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통해 남북 장관급 회담에 참석한 북측 대표단에게 2차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이후 김만복 전 원장은 북한의 초청으로 세 차례 방북해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회고록에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합의한 6.15 공동선언이 양측이 힘들게 완성시킨 훌륭한 문건이지만 지난 5년간 진척이 없어 빈종이, 빈선전값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남북 간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 자주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의 어떠한 정권도 하루아침에 미국 정부와 관계를 끊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회고록에는 또 남북한이 서해에서의 분쟁을 방지하고 경제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내용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합의와 관련된 뒷얘기도 담겼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제안에 대해 북한의 해주 지역은 개미조차 들어가 베낄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이 집중된 곳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끈질긴 설득에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고록에는 이밖에 14 남북정상선언문 최초안에 남북 간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한국 정부 부처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삭제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4선언은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비롯한 남북경협과 사회문화 교류 사업을 확대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회고록은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일인 오는 4일에 맞춰 공식 발매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의 탈영병들이 중국 접경 지역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해하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AFP 통신은 사건이 난 마을이 유령 마을 같다고 표현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두만강과 3m 높이의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맞닿아 있는 중국 지린성 허룽시 남핑진 남핑촌. 지난 1년간 이곳에서 최소한 10명의 주민들이 북한군 탈영병들에게 살해된 뒤 주민들이 하나둘씩 떠난 이곳은 유령마을로 변해가고 있다고 프랑스 AFP 통신이 28일 보도했습니다. 공식 주민 수는 6,000명이지만 대부분의 집들과 건물들은 버려졌고 창문들은 깨져 있으며 잡초만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달간 노인들도 계속 빠져나갔다고 주민들은 전했습니다. 현지 공산당 서기인 우시겐 씨는 AFP에 모든 주민들에게 밤에는 바깥 출입을 삼가라고 당부한다며 살인 사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잘 알리지 않는데 잘 모르면 덜 무서워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AFP 통신은 북중 국경을 따라 이어진 두 개의 길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올해 초 현지 민간인들로 구성된 민병대를 만들어 접경지역 순찰과 경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민병대는 창설되지 않았다고 현지 주민들이 AFP에 밝혔습니다. 현지 주민 차이 씨는 중국인들이 탈북자들을 따뜻하게 환영하던 것은 과거의 일이라며 그들은 북한 쪽에 그대로 있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도 탈영한 북한군이 접경 지역에서 중국인에게 총을 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9월 18일 지린성 창바이현 국도에서 국경을 넘은 북한군이 민간인 차량에 총격을 가해서 두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홍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중국인 한 명이 부상했고 공안기관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대변인은 용의자가 북한인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앞서 북한 탈영병이 중국 주민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 북한에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북한군 무장 탈영병 한 명이 민가를 돌며 주민 4명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중국 공안에 검거됐고 같은 해 9월에도 20대 북한 남성이 중국인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도주했습니다. 올해 4월에도 북한 탈영병으로 추정되는 괴한 3명이 중국인 3명을 살해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어제 중국 국경절인 신중국 건립 66주년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축전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66돌의 즈음에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중국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화인민공화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축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해마다 중국 국경절에 최고 지도자 명의로 축전을 보냈지만 이번 축전은 단 두 문장으로 이뤄진 데다 양국 친선관계를 강조하는 표현도 빠져 있어 중국에 대해 여전히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2013년에 여섯 문장으로 된 축전을 보내 양국이 혈맹임을 부각시켰지만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이 있었던 지난해에는 양국의 특수관계를 강조하는 내용을 뺀 채 세 문장으로 이뤄진 축전을 보냈었습니다. 세계 식량계획 WFP가 지난달 북한 취약계층에 지원한 식량이 전달에 비해 44%나 줄었습니다. 북한 당국의 지난달 배급량도 250g에 그쳐 주민들의 식량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사무소의 다미안 킨 대변인은 30일 VOA에 지난 9월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74만 2천여 명에게 2,105톤의 식량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8월 취약계층 73만여 명에게 3,785톤을 지원한 것에 비해 44%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이는 또 매달 180만여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만 톤의 식량을 제공하겠다는 세계식량계획의 목표에도 크게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자금 부족으로 북한 87개 시군에서 식량 지원을 하던 것을 69개 시군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내에서 운영하던 7개 영양과자 공장 가운데 5곳이 가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올해 말까지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위해 목표한 금액은 약 1억 6,780만 달러지만 9월 27일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절반 수준인 8,597만 달러입니다. 한편 북한 당국의 지난 9월 식량 배급량도 250g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동아시아 담당관은 VOA에 북한 당국이 지난 9월 주민 한 명당 하루 25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밝혔습니다.
It stayed the same for August and 215g remained for the first week of September.
코슬렛 담당관은 이 같은 규모가 지난 3년간 북한의 8월과 9월 평균 배급량인 317g보다도 21% 감소한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배급량 감축은 가뭄으로 이모작 수확량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식량농업기구 FAO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밀과 보리 수확량은 전년에 비해 32% 감소한 36,083톤에 그쳤습니다. 감자 수확량도 23만 2,889톤으로 지난해 비해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슬레 탐당관은 이모작 농사가 전체 곡물 수확량의 8% 정도에 불과하지만 가을 수확 전까지 주민들의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라며 식량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올해 가뭄에 이어 홍수로 식량 사정이 지난해에 비해 더욱 안 좋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올해 쌀 생산량이 가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12% 감소한 23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도 VOA에 내년도 식량 사정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식량 수급 상황은 올해보다는 좀 나빠질 것이다. 금년도 들어와서 북한이 식량을 갖다가 수입을 한 것도 많지는 않거든요. 또 그렇다고 지원을 받은 식량도 별로 없고.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이 올해 식량 부족을 겪지 않으려면 이달 말까지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42만 1천 톤의 식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이 30만 톤을 수입한다고 가정하면 12만 1천 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장은 하지만 식량농업기구가 추정한 식량 부족분 42만 1천 톤은 이모작 수확량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추정된 것이라며 실제 부족분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에 작황에서 한 10만 톤 정도 더 줄어들었으니까 그 최소 소비량 기준으로 밸런스를 맞추면 한 50만 톤 정도가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권태진 원장은 북한이 식량난을 해결하려면 북한이 수입을 늘리든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부족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이틀째 공습을 가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러시아의 공습 의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인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일본에 배치됐고요. 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정부군이 탈레반이 점령했던 북부 주요 도시 쿤두즈에 탈환 작전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러시아가 오늘 시리아에서 이틀째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겨냥한 공습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ISIL 지휘소와 탄약고 등 12개의 ISIL 관련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습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ISIL이 아니라 러시아가 다른 그 반군 지역을 공격했다라는 보도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틀 연속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동 지역 매체들은 시리아 군 당국자를 인용해서 러시아 전투기들이 오늘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인근 반군 점령 지역에 최소한 30회의 공습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ISIL이 아니라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 정부에 반대하는 여러 반군들이 점령한 곳인데요. 이 중에는 알카에데 연계 무장세력인 알루스라 전선처럼 연합군도 역시 공습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반군들도 있지만 미국의 지원을 받는 그런 온건파 반군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시리아 내부 상황을 전하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요, 미국의 지원을 받는 반군인 테자무 알레자라는 세력이 작전 지역도 러시아의 거센 공습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네.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예. 어제 펼쳐진 러시아의 첫날 공습도 역시 마찬가지로 ISIL 점령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뤄졌다,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됐죠.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어제 첫날 공습 지역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서부 도시 홈스가 공습을 받았다고 미국 관계자가 밝혔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이 8개 목표를 공습했고 실제 공습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따르면 이곳은 이 ISIL이 아니라 다른 반군들이 점령한 곳인데요.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어제 러시아의 첫 번째 공습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공습이 ISIL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또 다른 익명의 미 국방부 관계자는 저희 VOA 방송에 ISIL의 활동은 이 라카와 알레포, 디에르 엘조로 등 이 시리아 동부에 집중되어 있는데 러시아의 홈스 공습은 이 ISIL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최초 시리아의 군사 개입을 시사했을 때 이런 문제들, 즉 ISIL이 아니라 다른 반군들에게 공습을 가하는 문제, 미국이 우려했던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내에서 이 러시아의 시리아 사태 개입으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사실 미국 정부 당국자들, 이 존 케리 국무장관을 비롯해서요, 이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이 임박했을 때 이 ISIL을 겨냥한 공습은 이 부정적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 러시아가 첫날부터 ISIL이 아닌 이 아사드 정부에 반대하는 다른 반군들에 대해서도 공습을 가한 것으로 거의 확실하게 보이는데요. 이 공화당인 존 맥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러시아가 ISIL만 공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오바마 정부의 순진한 생각이라면서 러시아의 목적은 아사드 정권과 또 중동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그 기대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러시아는 현재 어떤 입장입니까?
러시아 정부 당국자들은 시리아에서의 공군 목표는 ISIL이고 그렇지 않다는 서방의 우려는 근거 없는 것이라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이 러시아 당국자들의 발언을 쭉 보면 일관성이 좀 부족한데요.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이 군사 개입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이 아사드 정부의 ISIL 대응을 지원하는데 군사력이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습이 시작된 후에 러시아 당국자들은 이 ISIL과 함께 다른 테러 세력들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테러 세력에 대한 규정이 지금 아사드 정부 측과 미군 연합국 측과 지금 다릅니다.
예.
시리아 아사드 정부는 그동안 자신들의 반대하는 세력은 이 온건파 반군이건 뭐 테러 그룹이건 모두 다 테러 세력으로 묘사를 해왔는데요. 러시아는 아사드 정부의 입장에 동조해왔기 때문에 이 러시아 당국자들의 지금 최근 발언들은 해석에 따라서 이 모든 반군에 대해서, 아사드 정부에 대항하는 모든 반군에 대해서 공습이 가능하다는 뜻으로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시리아의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바라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에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요, 시리아 문제를 논의하면서 아사드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는 계속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이 미국과 서방국들은 아사드 정권은 민주화 요구를 유혈 진압하고 또 이 자국민을 학살했기 때문에 합법성을 이미 잃었고 시리아 사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온건파 반군들을 오히려 시리아의 대표로 인정을 해왔고요. 하지만 러시아는 이 시리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는 아사드 정부고 또 아사드 대통령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완전히 다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ISIL에 대응한 작전에서도 시리아 이 정부군과 가장 우선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렇게 이제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서방의 지원을 받는 온건파 반군을 공격한다면 이들을 지원해서 ISIL을 물리친다는 이 미국과 연합군의 작전 목표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고 시리아 내전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러시아의 공습으로 민간인이 사망했다라는 주장이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시리아 한 반군 단체가 하고 있는 주장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러시아의 공습 횟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공습 지역이 어딘지도 사실 확실하게 러시아 정부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의 한 반군 단체는 러시아의 공습이 가해진 네 곳에서 민간인 36명이 숨졌고 이 중에 5명은 어린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한편 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그런 정보는 없다고 일축했고요. 또 라브로프 장관도 이 러시아의 공습 목표는 ISIL이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연합군은 이 러시아의 개입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ISIL을 겨냥한 기존의 공습을 계속 진행한다라는 방침이죠.
그렇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요, 앞서 말씀드린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군 주도 연합군이 ISIL에 대한 공습 작전을 계속할 것이다, 또 이 ISIL에 대한 압박을 오히려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연합군은 현지 지상병력에 대한 공습 지원을 통해서
ISIL의 세력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소탕한다는 목표도 거듭 강조했는데요. 미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가 시리아 내 공습을 시작한 어제도 연합군 역시 시리아 북부도시 알레포에서 ISIL에 대한 공습을 가했다고 합니다.
네, 자, 러시아와 미국 간의 긴장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시리아 공습을 양국이 동시에 진행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충돌이 제기되거나 또 우려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시리아라는 그 나라 안에서 러시아와 미국 모두 각각의 지금 군사작전을 시행하는 그런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앞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치 않은 충돌에 대해서 미국과 러시아 정부 모두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가능한 빨리 이 문제와 관련해 군사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빠르면 오늘 중이라도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 내 군사작전과 관련해 이라크 바그다드에 협력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는데 여기에 시리아, 이라크, 이란, 러시아와 다른 어떤 나라도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오늘 일본 기지에 배치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예고됐던 내용인데요.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오늘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호는 지난 5월까지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돼 있던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정비를 위해서 일본을 떠나면서 이제 후속으로 배치가 된 겁니다.
네. 자, 로널드 레이건호가 어떤 항공모함인지 좀 살펴볼까요?
지난 2001년에 취역한 이 젊은 항공모함이죠. 그래서 네.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배수량 10만 1000톤에 길이가 333m에 달합니다. 최첨단 전투 장비들을 신형 항공모함인 만큼 이제 장착을 하고 있고요. 모두 90대의 이 고정익 항공기와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데 이 FA-18 슈퍼호넷 전투기 또 E2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등을 싣고 있습니다. 승조원도 5,000명에 달하는데 이번에 배치된 로널드 레이건호는 이제 기존의 조지 워싱턴호에 비해서 전력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그런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규모도 굉장히 크고 또 전력면에서도 한층 더 좋은 항공모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일본에 이게 배치된 거는 아시아 지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이제 전체적인 국방 예산을 줄이는 상황에서도 아시아에서의 안보 태세는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혀왔죠. 또 이번 로널드 레이건호 배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이 국방력 강화 정책을 지지하는 조치로도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로널드 레이건호는 한반도를 비롯해서 지역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지역 해양 전력을 총괄하는 이 중요한 핵심 거점이 됩니다.
네. 자, 곧 한국도 방문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는 18일 한국 부산 앞바다에서 이 한국의 광복 또 해군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관함식이 열리는데 여기에 로널드 레이건호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군의 지원을 받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무장 세력 탈레반에 빼앗겼던 북부 요충지를 탈환했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탈레반이 이곳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 아프간 북부 요충 도시 쿤두즈라는 곳입니다. 쿤두즈 경찰 대변인은요. 오늘 이 정부군이 전날 밤 미군의 항공 지원을 받아서 쿤두즈 탈환 작전을 시작했고 오늘 오전에는 이 주지사 사무실과 경찰서, 정보기구 건물 등 이 주요 건물들을 되찾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 아프간 내무 부도요. 오늘 새벽 이 아프간 특수부대가 쿤두즈를 통제하고 있고 이제 테러리스트를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탈환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이란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테러리스트를 소탕하기 위한 작전이 벌어지고 있고 아직은 이 작전 종료까지는 며칠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요 시설을 되찾은 것은 사실로 보이고요. 아프간 내부는 또 이 작전 과정에서 이미 200여 명의 탈레반 대원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정부군 측 사상자주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쿤두즈 주민들도 이제 분위기가 바뀐 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중앙 광장에 걸렸던 탈레반 깃발이 내려지고 정부 깃발이 다시 개영됐다고 하고요. 지난 며칠간은 이 도시 곳곳에 탈레반 대원들이 소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 현지 주민들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 등에서 보였었는데 오늘은 도시 곳곳에 탈레반 대원들의 시신이 흰 천에 덮여 덮인 채로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탈레반 측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고요.
네, 탈레반 대변인은 여전히 도시 대부분을 탈레반이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탈레반 전사들이 도시 주요 지점에서 저항하고 있고 미군까지 이 전투에 개입했지만 막아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탈레반은 이전에도 수세에 몰리면서도 마지막까지 그렇지 않다는 그런 주장을 폈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선 시간에도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만 이 쿤두즈란 도시가 왜 중요한지 왜 서로 탈환을 하려고 하는지 좀 살펴보죠.
예, 이 탈레반 북동부에서 상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요. 수도 카불에서 북쪽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타지키스탄까지 이어지는 주요 고속도로가 통과하기 때문에 북부 지역에서 요충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건 이 1990년대에 아프간을 통제했던 탈레반이 지난 2001년 미군이 주도한 아프간 전쟁으로 축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에는 이 잔당들이 산악지대 등에서 항전을 벌이면서 이 테러 활동, 산발적인 테러 활동만을 해왔는데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28일 아프간 북부 도시 쿤두즈를 점령했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새로 들어온 소식에 대한 입장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고요. 네.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제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미군이 아프간 군과 경찰의 쿤두즈 탈환 작전을 지켜보고 있고 제한된 횟수의 공습과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번 상황으로 아프간 주둔 미군의 역할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방침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VOA 뉴스 투데이 내일 북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3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도 1.5에서 3미터로 역시 높게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저녁에서 구름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2도, 남포는 최저 13도에서 최고 22도가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24도, 강계는 최저 4도에서 최고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역시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해주 최저 12도, 최고 23도, 개성은 최저 10도에서 최고 2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지방은 대체로 구름 약간 끼겠지만 해산과 삼지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들어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7도, 최고 21도, 장진 최저 0도, 최고 11도, 원산 최저 11도, 최고 23도, 해산은 최저 2도, 최고 1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오후 들어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2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오후 들어 비가 그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연방 공무원들의 신상 정보 대거 유출 사건 뒤 중국에 있던 정보 요원들을 철수시켰다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 29일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미 중앙정보국이 중국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정보 요원들을 모두 철수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정보국은 그러나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미 연방인사관리처는 연방 공무원과 그 가족 2,150만 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됐으며 이 가운데는 560만 명의 지문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 사건의 배후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측이 미국 정보 요원들의 신상 파악을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은 이번 유출 사건으로 미국의 정보 수집 활동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늘 유엔 총회에서 행할 연설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어제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20년 전 체결한 오슬로 평화 협정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이날 연설에서 유엔에 팔레스타인을 위한 국제 차원의 보호를 요청하고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에 추가 이스라엘 정착촌을 건설하면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석방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맹비난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의 이 같은 발언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는 중동의 선동과 파괴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아바스 수반에게 책임 있는 행동과 조건 없는 평화회담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군의 시리아 공습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보다는 다른 세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어제 그 같은 의혹들은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며 일부 공습이 민간인들을 타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러시아 공습이 ISIL과 관계없는 지역을 타격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공안이 서남부 광시 자치구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체포하고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광시 자치구 류저우시에서는 버스 정류장과 병원, 상점 등에서 모두 18건의 우편 폭탄이 연쇄 폭발해 최소 7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공안은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33살의 웨이 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안에 따르면 웨이 씨는 배달부들을 고용해 폭탄 우편물을 여러 시설에 배달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또 중국의 한 인터넷 매체는 용의자가 노동교화소에 억울하게 수감된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확인된 우편 폭탄은 모두 18개로 어제 처음 폭발이 일어난 지 16시간 만인 오늘 아침 류저우의 한 아파트에서 마지막 폭탄이 터졌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호는 오늘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도착한 가운데 성대한 환영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레이 마부스 미 해군 장관은 로널드 레이건호가 일본에 도착해 일본인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은 지역 안정을 위한 상호 공동의 책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성명에서 로널드 레이건호의 도착을 환영한다며 이는 일본의 안보뿐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군이 오늘 아프가니스탄 접경 반군 의심 지역에 공습을 가해 적어도 25명의 테러 분자들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군 당국은 이번 공습은 부가지리스탄주 다타켈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며 이곳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과 하카니의 연계 반군들의 근거지로 간주되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지난해 6월부터 반군 지역에 공습을 가해 지금껏 3,500여 명의 반군들을 사살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군 피해도 거의 40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